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니 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한 주간의 삶들을 살고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매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인간의 그 삶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인생을 다들 사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수고하셨다고 한마디 하고 좀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다고. 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다. 직장생활 하시랴 또 신앙생활 하시랴 애들 걷어먹이랴 참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이제 시기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축구 감독이 가장 편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선수들은 막 똥줄나게 뛰어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서가지고 말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건 하겠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이 그랬는데 이 감독 자리가 이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보일러 꺼버리시죠. 예. 청소년기 시절에 목회자를 보면서 참 이게 영혼들을 만지고 그 다음에 은혜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꿈을 꿨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리더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좀 유독 바빴던 한 주간을 지냈는데 아침 세운기도부터 시작해서 세례식, 장례식, 요양원 이사회 모임,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이제 아기 출산한 아이 받으면서 축복 기도까지 하고 하니까 한 주간에 인생사를 다 경험했죠. 출생부터 장례까지. 리더 역할이 힘들다는 것을 새삼 요즘에 더 깨달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 절대 아니고, 조선말은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이 리더의 자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지만 발을 구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늘 기도와 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명에 대한 부분인데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창조 질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다 목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순응하면 그것은 질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을 참 좋았다. 자연들도 그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근데 창조질서를 거슬리거나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은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그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게 사명인데 여러분 어렵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생각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만과 편견 속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응하고 예 하면 됐을 일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꼬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말씀 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몰래 쉰다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곤란한 인생을 산다 얘기죠.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방향을 틀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떤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까?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셔가지고 큰 폭풍이 일어났다. 주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의 주체와 도대체 이 큰 바람의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바람이 갑자기 나한테 왔는가. 그리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목적지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내 돈을 쓰고 있는가,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무수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이 참 우매한 거는 바닥까지 가야 깨달아요. 막 저 밑에 바닥까지 가야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냥.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주께로 잘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요나서는 이제 구약 히브리어 문장의 그 책에 보면은 이게 그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예언서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2장 1절을 먼저 묵상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의 오만과 편견이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직과 고집 무너지고 자기 악함과 혼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뭐가 보여요? 창조를 거스른 일이 발생이 된 것이죠. 무슨 거스른 일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가 우리 배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많은 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양식집에 가면은 돈가스와 생선가스를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주로 뭘 선택할까요? 생선가스를 좋아합니다.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해요. 생선가스가 담백하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거기에 이 흰 크림 있잖아요. 이걸 딱 얹어 먹으면 굉장히 담백한 생선가스입니다. 이게 질서죠. 맛있죠? 물고기가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양분을 줘야 되는 거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삶에게서는 질서가 무질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자꾸 무질서함이 생긴다. 빨리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자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경외의 한 분 아닙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내가 원하는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경배한다거나 다른 물건을 경배한다거나 여러분의 사상과 목적을 경배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비정상인 걸 자꾸 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던 데모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이상한 일들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그냥 대충 사셔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 쓴 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제가 막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해졌다고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로.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자로 서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자기 멋대로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가니까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 상태가 됐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기업이나 사회생활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22절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이. 태국 선교를 가봐도 일본 땅을 가봐도 곳곳에 우상 단지를 섬기고 동물과 형상, 나무, 어떤 뭐 신당수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거보고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만물의 으뜸인 사람이 동물을 경배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무질서. 어떻게 인간이 나무를 경배합니까? 나무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요. 그 나무가 뭐라고? 잘 껍데기 해다가 계피가루 해가지고 계피 해먹으면 되는 거고 나무들은. 뿌리 잘 캐가지고 직뿌리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아, 우리가 다스리고 먹어야 될 것들 가서 경배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4절 이하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한번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몸을 서로 모여겠다고요? 욕되게 했어요. 참혹한 것입니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므로 참혹하게 된다.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 한번 너네 해봐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악한 일을 저럴 때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주실 때 빨리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질서가 무너졌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에요. 이거를 정상처럼 교육하는 것도 죄악이고 죄를 알아야 돌이키는 겁니다. 그의 영혼들이 죄임을 알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슬렸다고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현상들이나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함이 일어나거든 빨리 주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요나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는 오만과 핑견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참담함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어.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끝난다 뭐. 이딴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요나의 기도가 터지는데 고난 속에서 터져요.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여러분 그 관주 보게 되면 일 이렇게 써놓고 음부라고 되어 있죠.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고난 속에서 주를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가만히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주일학교 때 요나가 들어가자마자 물고기가 덥석 물어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 뱃속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뭐가 들어옵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허우적된다는 얘기죠.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질서가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니까 그전에는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고 저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고 너무 이뻤죠. 반짝반짝거리는 바닷물결 보고 너무 이뻤죠. 근데 무질서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큰 물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마의 손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마치 자기 영혼이 4절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뭐가 터지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제서야 고난 다 겪고 생고생하고. 요나의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예, 제가 관심 갖는 단어 하나가 구덩이입니다. 구덩이가 무슨 의미예요? 깜깜한 칠흑 같은 구덩이,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 인생에 아마 한두 번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외쳐도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구덩이 느껴보셨어요? 이때 요나의 기도가 터집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에게 서로구나. 나의 영혼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구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이 비로소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서 바로 물고기가 물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바다에 물에 빠지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폐활량이 큰 사람은 한 10분 정도 견디니까 한 3분, 5분? 한 평균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살 수 있겠죠. 뭐 헤엄을 친다거나 뭐 잠수를 해서 다시 일어난다거나.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바다까지. 통에 자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돌이키시다가 하나님이 거기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의 한 귀퉁이에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 부분에 아멘 하셔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바로 물은 게 아니고 막 허우적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구덩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막 이제 속에서 하여튼 거의 꼴까닥 할 때 얘야 됐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가서 넙죽 요나를 살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 세상 이런 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적당한 온도와 산소의 공급과 혓바닥에 쿠션의 침대에서 살 만큼 만드셔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셔서는 안 돼요. 특별히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가서 그의 상처를 감싸려고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울고. 그 고난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이 알아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큰 바람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71절, 119편 71절을 보면 가끔은 내가 아멘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거는 아멘을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고난이 유익이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질서를 주의 창조 질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는 감사죠. 한 반 정도가 아멘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준비했습니다. 67절 여러분이 한번 읽고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막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호통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요나의 마음과 눈은 이전까지는 옹졸한 자기 자신에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눈과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마감되는데 7절 이하를 보십시다. 제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줄 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내 영혼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그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 부분이에요. 생각하였더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나의 전심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8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다짐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내가 맹세한 것들을 이제 아버지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참 문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그 노예 행사가 있어서, 작은 음악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교인이 또 거기 가서 우리 한별이가 특송을 하고 우리 이호정 사모님이 반주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밤에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 노예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하는데 한 CCM 가수가 들고 온 곡이 감사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곡이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한별이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 찬송은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가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종수라는 목사님 지으신 시인데 최근에 지으신 시로 곡을 붙인 겁니다. 근데 원종수 목사의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지냈겠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마치 구덩이에 처박힌 듯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신 이후에 터진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뿐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뿐입니다. 고난 속에도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님의 뜻을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감사뿐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감사뿐입니다. 주신 것도 감사, 취하심도 감사, 항상 감사해, 늘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구덩이와 같은 곳에서 신음조차도 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으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시간이 흘러서 먼 뒤안길의 그 시기를 보니까 아, 그때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허락하셨구나, 이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실 속에는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제 나의 영혼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수많은 관계의 아픔들을 주께서 이끌어오셔서 성숙의 나래로 올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목회자로서의 어떤 뭐 힘듦을 표현했어요. 우리 이영철 장로님도 기도해 보니까 본인의 어떤 부대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정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바로 그때 10절의 역사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요나가 그의 오만과 편견과 아직과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두 손들을 하나님께 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이제 여기 기록하셨잖아요.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얘야, 그만 이제 물고 있어라. 요나를 살려줘라 해가지고 물고기의 입을 여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잠시 성찬식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순간 혹은 수많은 갈등, 알지 못하는 죽음의 의미,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절망,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사명자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이 시간에 성찬을 앞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